네, 오늘 15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은, 특히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진노를 받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좌절이었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이들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세대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그리고 내가 인도할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그 땅에 나의 법을 따라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은 그들의 죄의 관영함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런 하나님의 규례를 갖지 못하고 그냥 들어간다면 그들의 생각과 풍습과 가치관, 또한 그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따로 따라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 개의 규례에는 사실 공통된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 신약의 말씀과 함께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연약한 인간을 위해 열어두신 속죄 방법으로 주신 이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을 보면 그들의 실수로 인한 모든 것들을 속죄, 또 소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예, 여기 보면 그릇 범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닌 실수로, 또는 잘 알지 못하여서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잊어버렸거나 또는 사회 자체가 악화여서 그것이 범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들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중 전체가 범죄한 사건과 또한 한 개인이 범죄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타국인들이 범죄한 사건까지도 동일하게 같은 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방 다른 인종들로부터 탐욕이 시작된 사건, 다베라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죄가 오염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국인까지도 같은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뭐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제사법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을 얻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들이 매일 하늘을 바라보았어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들의 노력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 노력으로, 나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 소산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마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이 가나안에서의 풍요로운 삶, 그리고 그 평안한 삶이 이들에게 마음의 해이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경하게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이 말씀의 귀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용된 그릇 또는 부지 중에라는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무지의 죄를 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가상칠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첫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 바로 여기 알지 못함. 이게 바로 무지의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 실수했어요. 저잘 몰라서 그랬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건, 구세주를 죽이는 것까지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실수가 자신의 잘못을 합당하게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를 잘 지키고자, 또한 율법을 잘 지키고자,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이 일이 정말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까지 가는 그 범죄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속죄 제사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일 짓는 자기도 모르는 실수의 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죄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신약에까지 와서 그들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한 범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발견해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데리고 오죠. 근데 나무를 했다는 것은 불을 지피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곧 노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죽여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것은 고의적인 죄, 범죄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알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확증하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지키는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지요. 쉰다, 쉼을 갖는다는 것은 이내 삶에서 내 노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나의 음식과 일을 중단하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기를 지금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렇다면 이 거룩한 날인 안식일,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안식일에 그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부터 지켜졌던 그 안식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지켰던 그 안식일을 사실은 그 행위만 따랐던 거지 그 안식일의 정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들이 잘 몰랐다는 것이죠. 이제 셋째,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는 옷단 귀에 다는 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예, 옷단 내 귀에 다는 이 술은 치치트라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겉옷에 그 술을 다는 그 신앙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치치트는 히브리어 자음 숫자와 연관되어서 613개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이 옷을 겉옷으로 몸을 감싸기도 하고 또 잠잘 때 이불로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할 때 몸을 감싸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술과 끈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방종하는 자신들의 마음 또는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네, 우리 사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네, 여기 보면 옷 단 내 귀에 단 그 술이 보이시죠? 길게 한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 술을 길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그 술 그 단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볼게요. 예, 이 술이 어떻게 생겼는지 청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이요. 네, 이게 경문띠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경문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적은 것을 그 상자 안에 넣어서 심장 가까운 곳에 팔에, 이렇게 왼쪽 팔에 답니다. 그리고 이 띠를 둘러서 엄지에 이렇게 다는 건데요. 이 경문띠를 넓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잘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는 사진 내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문띠와 옷을 길게 하여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르라라고 주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보여지기 위한 것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규례의 공통점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자신을 살피고 또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그 거룩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 않는, 그리고 지켜질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신 것일까요? 율법은 우리의 삶의 눈금과 지침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나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한번 해보면,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기 전에, 그러니까 신대원을 준비할 때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시험을 보더라고요. 성경심을 보는데 저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 90점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을 봤는데 정말 그 결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끄럽게도 한 3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성경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간 정도는 성적이 되겠지. 하지만 시험을 봐야만 내가 1등인지 또는 60명 중에 58등인지 59등인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시험은 내가 무엇을 아는지 또는 모르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삶,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삶,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죄인인 것만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그리고 무지하여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해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실수로 짓는 죄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또한 엄격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그 잣대로 대시고 또 귀찮게 매일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5장 4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죄로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해지라 그 말씀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연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양육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훈련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죄가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회복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 연약한 우리에게 왜 이런 강한 말씀을 주실까요?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실패하니까, 나는 오늘도 했는데 안 돼. 나는 할수 없어. 난 극복하지 못해. 그래서 할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왜냐? 우린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또한 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군사인데 우리가 그 총에 총알을 넣지 못하고 정말 누워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분과 함께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